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이 넘는 탄약을 제공받았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2일 밝혔습니다. 발트해 지역을 순방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을 구매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이 넘는 탄약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정예부대 재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우크라이나 등 8개 국가는 1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 앞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받아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이 결코 전쟁 종식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전투 중지는 러시아의 병력 재편성과 탄약 공급을 늘릴 시간을 벌어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 북부 에르빌 공항 상공에 10일 또다시 무장 드론이 출현했다고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지역 보안당국이 밝혔습니다. 쿠르디스탄 반테러리즘은 이날 성명에서 방공체계가 무장 드론 한 기를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인명피해나 기관시설 손상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인 이슬람 저항군은 성명에서 자신들이 에르빌 공항 내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저항군은 지난 2일에도 이 부대를 겨냥한 무장 드론 공격에 배후를 자처했던 단체입니다. 한편 모하메드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는 지난 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의 이라크 주둔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미군 등 외국 군대의 신속하고 질서 있는 철수가 조속히 합의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3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와 튀니지, 토고,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4개국을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10일을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중국 외교부장이 34년 연속 아프리카를 새해 첫 방문지로 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친강전 외교부장도 지난해 첫 일정으로 에티오피아와 가봉, 앙골라, 베냉, 이집트 등을 방문하는 등 중국 외교부장은 1991년부터 새해 첫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택해왔습니다. 한편 왕부장은 아프리카 순방에 이어 18일부터 20일까지 브라질과 자메이카를 방문한다고 마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왕부장의 중남미 순방은 온두라스가 타이완과 단교하고 지난해 3월 중국과 수교하는 등 중국이 영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힘싸운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예비 후보 다섯 번째 토론회가 10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렸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의 시작인 아이오와 코커스를 닷새 앞두고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화당 대선 주자 선호도 2위를 놓고 다투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대사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선거운동 중단을 발표하면서 헤일리 전 대사와 디센티스 주지사의 양자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두 후보는 이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비방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나는 그의 많은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그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태가 벌어진 2021년 1월 6일을 아름다운 날이라고 말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도 멕시코 국경장벽 비용 부담 문제, 부패 척결과 연방부채 감소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지키지 못한 공약들을 거론하면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도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은 채 토론회 인근에서 폭스뉴스 주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에 홍해에서 민간 상선에 대한 공격 행위를 즉각 중단하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15개 이사국 중 11개 나라가 찬성했고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 등 4개 나라가 기권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금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사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에서 조달한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올해 첫 국방정책회담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날씨 대부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북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로 이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사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하마스 간 군사협력 여부와 별개로 하마스가 북한 무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관계자는 10일 하마스의 북한 무기 사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힌 이스라엘 군당국, 한국정보기관과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느냐는 BOE의 이메일 질의에 우리는 북한 무기가 과거는 물론 최근에도 하마스에 의해 사용됐다는 공개적인 일련의 증거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BOE는 이스라엘 현장 취재를 통해 하마스가 북한의 대인살상용 유탄 발사기인 F-7을 사용했으며 더 나아가 F-7의 추진체 부분을 분리해 살상력이 더 높은 대전차 로켓 탄두에 장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BOE는 외교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사진을 근거로 하마스가 사용한 F-7의 신관 부분에서 한글 표식이 발견됐다고 전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정원은 8일 동일하게 판단한다며 BOE의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NSC 관계자는 존 커비 NSC 전략소통 조정관이 오늘 브리핑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북한과 하마스 간의 군사협력 징후는 보지 못했다며 하마스의 북한 무기 사용과 양측의 군사협력이 별개의 사안이란 점을 분명했습니다. 앞서 커비 조정관은 이날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하마스와 북한 사이에 군사적으로 협력이 있다는 징후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BOE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하마스 간 직접적인 군사적 협력 가능성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이스라엘 전 현직 당국자는 물론 하마스의 북한 무기 사용 사실 자체만을 확인한 한국 국정원의 평가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방위군의 적 무기 수집 부대 부사령관인 이단 샤론 케틀러 중령은 지난달 28일 BOE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북한제 F-7 로켓 추진체를 자신들의 대전차 로켓에 장착해 북한 부품으로 신무기를 만들고 있다면서도 북한 무기를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과 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 바로치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BOE에 다른 나라의 군사 장비와 폭발물, 총기와 마찬가지로 북한 무기가 이곳 이스라엘에서 발견됐다면서도 북한 무기가 직접 하마스에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코브 아미드로르 전 이스라엘 국가안보 보좌관도 지난달 29일 BOE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하마스의 북한 무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라고 본다며 적어도 하마스와 북한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들은 항상 협력하고 있는 같은 국가 그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한국연합뉴스는 북한과 하마스 사이의 군사적 협력을 알지 못한다는 커비 조정관의 답변을 근거로 미한 양국의 정보 판단에 미묘한 엇박자가 난 듯한 모양새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도 이미 백악관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하마스의 무기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하마스의 북한 무기 사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 하마스가 북한산 F-7의 로켓 추진체를 이용해 신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BOE의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북한은 이란과 시리아를 포함해 이 지역에 무기를 판매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회수한 F-7형 로켓 추진 유탄을 포함해 북한산 무기가 하마스로 이전될 수 있었던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북한 무기가 하마스로 이전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에서 조달한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1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인프라를 파괴하고 시민을 살해하기 위해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Russian forces have now used DPRK ballistic missiles in Ukraine. Several times. We expect Russia will use additional missiles.
우드 차석 대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조달과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크라이나에서 2년간 지속되고 있는 끔찍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황중국 유엔 대사는 북한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것이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핵무기 탑재 미사일 시험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ome experts assess that the missiles fired into Ukraine are KN-23, which the DPRK claims.
황 대사는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발사된 미사일이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KN-23이라고 평가한다며 이는 한국에게는 분명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중 하나는 460km를 날아갔는데 북한의 원산과 한국의 부산 간 거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모의 공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제 탄도미사일 실전 사용이 북한의 무기 수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번 발사는 북한의 중요한 기술적, 군사적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이 더욱 대담해져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미사일을 수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것은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며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야마자키 카즈유키 주 유엔 일본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사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ondemn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North Korea's export and Russia's procurement of ballistic missiles from North Korea, as well as Russia's use of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우리는 또한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재래식 무기와 관련 물질과 기술을 포함한 모든 무기 이전은 러시아가 지지한 여러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실제로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 국제사회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게 안보리 결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도 북러 무기 거래를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바바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사용은 무모함과 절망의 신호라며 이는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Russia's use of ballistic missiles from the DPRK is a sign of recklessness and desperation.
우드워드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중단하고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한 약속을 다시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러시아는 북한제 미사일 사용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오늘 안보리 서방 회원국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서 북한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Today, Western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repeated the fact that the Russian military
네벤자 대사는 이 정보는 며칠 전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언급한 것인데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미국은 미리 확인하는 수고를 거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우크라이나의 세르게이 키슬리차 유엔 대사는 1월 6일에 발표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검찰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1월 2일 하르키우시를 공격한 탄도미사일 중 한 발은 시각적, 기술적으로 러시아 미사일과 구별된다고 밝혔습니다.
According to the reports from Kharkiv prosecutor's office released on the 6th of January, one ballistic missile from the barrage that hit the city of Kharkiv.
키슬리차 대사는 검찰 대변인은 언론에 잔해를 공개하면서 이 미사일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다른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보다 직경이 약간 더 크고 노즐, 내부 전기선, 후방 부분이 북한 미사일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6일 북한산 미사일로 추정되는 증거라며 잔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1월 6일 또다시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앞서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북한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한편 이날 안보리 회의 개최에 앞서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와 비상임이사국인 한국, 일본, 몰타, 슬로베니아 그리고 이사국이 아닌 우크라이나가 공동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북한 무기 조달과 사용을 비판했습니다. 8개국은 2023년 12월 30일, 2024년 1월 2일과 6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괴적인 공습을 수차례 감행해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극악무도한 공격은 부분적으로 북한에서 조달한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사용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기를 북한에서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나 관련 물자를 조달하거나 북한에 무기나 관련 물자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8개국은 이러한 위반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을 지원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반이 이루어질 때마다 세상이 훨씬 더 위험한 곳이 된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런 위반에 기꺼이 가담하는 것은 그 지위를 명백히 악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의 안보리 결의 준수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8개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무기 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인 9일 미 한일과 EU 등 49개국 외교장관도 공동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사용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31개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사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나토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우크라이나 이사회 종료 뒤 발표한 보도 자료를 통해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 확대와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및 이란산 무인기 사용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심적인 군사 및 경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많은 동맹국들이 올해 수십억 유로의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나토는 북한과 이란의 무기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유럽의 루마니아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이 국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의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한국, 일본 간 지속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 정부가 북한의 대러시아 탄도미사일 제공 등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루마니아 외무부는 10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이러한 협력이 유럽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 상황의 진화와 역내 정세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항상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왔다면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러한 위협과 도전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외무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를 거래하고 러시아가 이 무기를 사용한 것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루마니아 외무부는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그리고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2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이들 미사일 사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4일과 9일 러시아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49개 나라 외교장관들은 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러 간 무기 거래를 강하게 규탄했으며 루마니아도 이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루마니아 외무부는 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악화 속에서 동맹 및 파트너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예로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일으킨 불법적인 전쟁은 연합국과 나토, 유럽연합 EU, 미국 간 유대를 강화했으며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전 세계적인 협력도 공고히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이러한 국가들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기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마니아 외무부는 또 나토와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나토와 한국, 일본 간 협력은 신기술과 혁신, 군비 통제에 특히 중점을 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거의 20년간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지난 2년 동안 나토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에 한국, 일본의 고위급 인사들이 초청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얀일 등 49개국 외교장관들이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사용을 규탄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최근 미한일 협력에 맞서 러시아, 북한 등과의 전통적 우호와 협력을 강조해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은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것과 관련해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탄도미사일 거래를 강력 규탄하는 49개국 외교장관들의 공동성명에 동참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라며 우리는 항상 대화와 협상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당사자가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중단하고 정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등 48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의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러시아의 무기 사용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러 간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협력이 유럽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 미치는 안보적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한일 3국 협력에 맞서 북중러 간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동참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마오닝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어린이 5명을 포함해 민간인 1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항상 대화와 협상만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으며 모든 당사자가 위기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전쟁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정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의 전통적 우호와 협력 관계를 강조해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1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책임 있는 두 주요 국가로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더 많은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인류와 세계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중러 수교 75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로 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적 발언의 수위가 고조되는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무력 사용 시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향한 적대적 수사의 수위를 고조시키는 것에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고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8일과 9일 주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면서 우리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주저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 영토 평정을 위한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한국의 무력 사용을 전제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자신들의 행동을 미국과 한국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질문에는 정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단지 양자 및 3자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일 뿐이라는 북한의 정직하지 못한 주장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과 한국이 지난 2022년 8월 대규모 훈련을 재개할 때쯤 이미 북한은 그해 6차례에 걸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핵실험장 재건 노력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한 군사훈련은 본질적으로 일상적이고 방어적이며 날짜와 활동을 포함해 훈련을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면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북한의 주장도 배격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민간, 해상 및 항공교통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영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와 기타 군사활동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18일 미한 양국이 핵협의 그룹 NCG 회의를 열고 오는 8월로 예정된 연합군사훈련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면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 같은 계속된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선의 대북 관여와 침략 억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 방안에 대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태용 한국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작년에 비해 올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도발 시 두세 배의 강력한 응징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신형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용 한국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북한 도발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핵과 미사일 그리고 무기체계 개발은 미국이나 한국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자신들 일정과 스케줄에 따라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신 한국에 대한 재래식 도발이나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한국 국민과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작전 계획을 짜나가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북한이 작년보다 올해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올해 작년에 비해서보다는 도발 수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북한으로서 봐서도 도발을 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익이 없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오는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현 보수 집권당에 불리한 한국 내 여론 조성 차원에서 도발을 벌일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조 후보자는 도발을 하면 두세 배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북한이 생각하게 만들어야 도발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도발이 있을 때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바로 원점 타격 태세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북한의 군사도발 징후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등 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정보력과 판단 역량을 강화하고 미한, 미한일 간 정보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북한 체제에 관해선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 견제 세력이 없고 북한 주민에 대한 세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불안정 요인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 체제의 모순이 심해지고 있다며 반동사상 배격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어 북한 주민들이 외부 동향에 대해 관심 가지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데 주민 통제라는 부분에선 약점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심리 상태와 관련해선 북한 체제가 절대적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마음에 드는 보고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확한 상황과 현실 인식에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신형 근거리 탄도미사일인 근거리형 전술 유도탄을 러시아에 수출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신 장관은 10일 한국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8일에서 9일 군수공장 현지 지도 관련 북한 매체 보도 사진에 등장하는 무기체계는 2022년 4월 북한이 최초로 시험 발사한 근거리형 전술 유도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차량 수십 대가 진열된 공장 내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발사대 차량에 탑재된 미사일이 길이 약 5m, 사거리 300km 이하인 근거리형 전술 유도탄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는 100km에서 180k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상당량의 KN-23, 즉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러시아에 판매한 사례를 꼽으며 이 미사일 또한 러시아에 판매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한 군수공장이 단순히 내부 수요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 주문에 따라 구축한 생산체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군수산업은 수요 예측이 중요하다며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면서 새로운 생산기술 도입과 현대화, 생산능력 확장 등을 강조한 것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물론 이제 내부적인 수요도 있겠지만 외부적 수요,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수요도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이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고 또 생산의 현대화를 더 이제 도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 장관은 러북 간 무기 거래 규모와 관련해선 작년 말 기준 컨테이너 약 5천여 개 분량으로 152mm 포탄 기준으로는 약 230만 발, 122mm 방사포탄 기준으로는 약 40만 발 분량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 제공에 따른 대가로 군사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작년 11월에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의 수준은 낮으나 러시아의 기술 협력이 지속된다면 위성체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국방정책회담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중국과의 군사대화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이클 체이스 미 국방부 중국 타이완 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에서 숭엔 차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 판공실 부주임을 만나 제17차 미중 국방정책 조정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체이스 부차관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해 논의하고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체이스 부차관보는 양국 간 국방관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 당국 간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과 전세계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제이스 부차관보는 또 미국은 오랫동안 견제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양국 군사회담은 지난해 11월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과 지난달 21일 양국 합참의장 간 화상회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국과 국방 및 군사 당국자 간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간 군사회담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서 조금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관련 약속을 지키며 타이완 무장을 중단하고 타이완 독립에 반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력 배치와 도발 행위를 줄이고 개별 국가의 권익 침해와 도발 행위에 대한 지원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며 미국은 항공과 해상 안보 문제의 근원을 충분히 확실하게 이해하고 일선 부대를 엄격히 단속하며 문제를 과장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아울러 중국의 핵심 이익과 국제 분쟁적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엄정한 입장과 우려를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10일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납치 사안 등 대북 대응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양자간 및 주요 7개국 간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올해 G7 의장국입니다. 이보다 앞서 9일 가미카와 외무상은 헬싱크에서 엘리나 발토넨 핀란드 외무장관을 만나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두 장관이 75분 동안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 문제 대응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환적지로 지목한 북한 서해석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여러 척이 선체를 맞댄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서해에도 불법 환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북한 서해석도 동쪽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나란히 선체를 맞댄 선박 여러 척이 포착됐습니다. 약 50에서 80m 길이의 선박 8척이 각각 2개 무리로 나뉘어 붙어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7일에는 약 100m 길이의 선박과 60m 길이 선박이 중간에 더 작은 선박을 사이에 둔 채 밀착했고 또 이보다 멀지 않은 곳에서도 선박 두 척이 중간에 크레인용 바지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낀 채 선체를 맞댔습니다.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장면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발행한 중간 보고서에서 석도 인근 해상을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중순까지는 초도 인근 해상에서 주로 환적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초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오이는 작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석도 일대에서 포착한 환적 의심 정황만 약 30건 포착했는데 새해에도 벌써 두 건의 사례가 확인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등과 관련해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의 선박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모두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이 북한 영해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말 발행된 중간 보고서에선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자국 영해 사용을 확대하는 요인에 대한 이전의 평가를 상기한다며 이는 감시 선박을 피해야 한다는 점과 북한의 많은 화물선이 금수품 하역을 위해 해외 항구에 입항할 수 없다는 점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23일 중국을 대상으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앞두고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서면 질의를 중국 측에 보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UPR과 관련해 사전 서면 질의를 지난 10일 제출한 바 있다면서 그 내용은 인권이사회 사무국에 올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지금까지 우리 측 시민사회뿐 아니라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난민 신청 절차 등 여러 사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UPR에 탈북민 북송 관련 질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탈북민 지원 민간단체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북한 관련 행사를 잇따라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국의 민간단체 Freedom Speakers International, FSI의 케이시 존스 라티그 공동대표는 10일 BOA에 하버드대학에서 북한 관련 행사들을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학 동문인 라티그 대표는 자신 등 3명이 오는 3월 1일에서 2일에 하버드 교육대학원이 개최하는 연례 2024 유색인종 동문 컨퍼런스에 참여해 왜 북한에선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란 주제로 1시간 동안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theme of our workshop is why hasn't there been a revolution in North Korea?
하버드대 교육대학원에 따르면 유색인종 동문 컨퍼런스는 현업과 학계에서 활동하는 각계각층의 유색인종 동문들을 초청해 이들의 활동과 연구를 들으며 교육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입니다. 이 하버드대는 특히 올해 컨퍼런스 주제인 저항, 연대, 기쁨의 포용은 참가자들에게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기쁨의 중심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이 해방을 위한 집단적 투쟁에서 저항, 연대, 기쁨을 어떻게 포용하고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티크 대표는 이 주제가 북한과도 관련이 있다면서 이번 행사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등을 국제사회에 전하는 탈북민들의 대중연설 활동, 대형 풍선을 통해 북한의 외부 정보를 보내는 활동 등 북한 정권에 저항하는 탈북민들의 활동과 북한 내 민중 봉기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지성 작가는 중국 등 제3국 내 탈북민 구출 활동 상황을 자세히 전할 계획입니다. 이 작가는 탈북민들의 필사적인 구출 여정을 담은 책 1만 킬로미터 그들은 왜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나는가의 저자로 수많은 탈북민 구출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티크 대표는 지난해 컨퍼런스에 참석해 탈북민들의 대중연설 역량 강화를 돕는 워크숍을 주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며 하버드대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행사를 개최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라티크 대표는 3월 행사 뒤 4월 13일 탈북민 5명에서 7명과 함께 다시 하버드대에서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 플로리다 주 등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 동문 행사에도 참석해 북한 문제와 탈북민 역량 강화 지원의 중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FSI는 지금까지 탈북민 300여 명의 영어 교육을 무료로 지원했고 40여 명의 대중 영어 연설가를 양성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티크 대표는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에 북한 군인 출신 등 탈북민 2명의 영문 수기를 추가로 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골입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세계 소식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5천원 만원입니다. 5천원 만원. 너무 예뻐요. 이거 한 번도 안 썼어요.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의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지금 미국의 산업과 경제를 실생활 현장에서 확인하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이걸 배우면서부터 확 달라졌어요. 내가 그 어떤 각도에서 어떤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평북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 영하 11도에서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 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 맑은 가운데 최저 영하 6도에서 최고 1도, 안주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결 흐리겠습니다. 영하 8도에서 1도, 남포 맑고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1도, 신의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8도, 최고 0도, 강계에 구름 많은 가운데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5도가 되겠습니다. 해주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에서 최고 3도, 개성 맑은 가운데 영하 5도에서 3도, 사리원 맑고 최저 영하 6도, 최고 1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입니다. 함흥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 5도, 장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개입니다.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하 6도, 해산 흐린 가운데 최저 영하 19도, 최고 영하 7도, 원산 맑고 최저 영하 3도, 최고 6도가 되겠습니다. 청진여지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최고 1도, 선봉 구름 낀 가운데 최저 영하 9도에서 최고 2도가 되겠습니다. 김책은 맑겠습니다. 영하 6도에서 4도, 삼정 구름 많은 가운데 최저 영하 22도에서 최고 영하 11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오전엔 맑고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 한때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 맑고 오후에는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 0.5에서 1m, 먼바다 오전에는 1에서 2m,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1월 12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이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 공유된 국제적인 규칙을 제정하고 또 특정한 제약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인들을 더 번영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든다고 계속 믿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 같은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을 포함한 우리의 경쟁국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They see a world defined by a single imperative, regime preservation and enrichment. A world where
블링컨 장관은 그들은 하나의 명령으로 규정된 세상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권 보존과 권력, 권력자들이 제 마음대로 국민과 그들의 이웃을 통제하고 강요하며 이를 가로막는 사람들을 분쇄하는 것을 꿈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이 같은 권위주의적인 비전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전략적인 자산인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working with purpose and urgency to deepen, broaden, and align our friends in new ways so that we can meet the three defining tests.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치열하고 지속적인 전략적인 경쟁, 모든 곳에서 삶과 생계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는 전 지구적인 도전, 그리고 우리의 기술적인 미래와 경제적인 미래의 균형을 재조정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시험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친구들을 더 깊게 하고 더 넓히며 더 연대하는 데 큰 목적과 긴급함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략적인 동맹의 활성화와 관련해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 나토의 역량과 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날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력하며 단합돼 있다며 나토의 문이 열려있는 가운데 핀란드도 동참하고 스웨덴도 곧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두 번째 전략은 개별적이고 상호 강화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More than 50 countries are cooperating to support Ukraine's defense and build a Ukrainian military.
블링컨 장관은 50개 이상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지원하고 미래의 공격을 저지하며 격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우크라이나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전례 없는 일련의 제재, 수출 통제, 그리고 경제적인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국가들을 단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은 세계적인 사회기반 시설, 식량 불안, 인공지능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연합체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적인 동맹을 통해 미국 국민과 전 세계인들을 위해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시대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여의 세계뉴스입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이 11일 미국의 첨단 반도체 칩 수출 통제 조처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날 왕 부장이 진아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은 이를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최신 나노급 리소그래피 장비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속화하도록 미국이 네덜란드에 압박을 가했다는 입장입니다. 왕 부장은 또 이날 통화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산 칩 의존도를 확인하기 위한 미 상무부의 노력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중 상무장관의 이번 통화는 지난 8월 레이몬도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공개된 두 번째 통화입니다. 한편 미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당국이 중국산 저가 반도체 칩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오만만에서 11일 유조선 세인트 니콜라스 호를 납포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통신은 이란 해군이 이라크산 원유를 짓고 튀르키예로 향하던 마셜 제도 선적인 세인트 니콜라스 호를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유조선이 무장 괴한의 침입을 받았다는 영국 해양당국의 발표를 이란이 인정한 겁니다. 튀르키예 정유사 투프라스도 로이터통신에 보낸 이메일 청명에서 세인트 니콜라스 호와의 통신이 1월 11일 오전 6시 30분께 오만 해역에서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납포된 유조선은 지난해 이란산 석유 밀수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선박 명칭이 수에즈 라잔호였던 이 선박은 98만 배럴이 넘는 이란산 원유를 싣고 가다가 미국 당국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이 넘는 탄약을 제공받았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2일을 밝혔습니다. 발트해 지역을 순방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을 구매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이 넘는 탄약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정예 부대 재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우크라이나 등 8개 국가는 1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 앞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받아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이 결코 전쟁 종식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전투 중지는 러시아의 병력 재편성과 탄약 공급을 늘릴 시간을 벌어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3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와 튀니지, 토고,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4개국을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10일을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중국 외교부장이 34년 연속 아프리카를 새해 첫 방문지로 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친강정 외교부장도 지난해 첫 일정으로 에티오피아와 가봉, 앙골라, 베냉, 이집트 등을 방문하는 등 중국 외교부장은 1991년부터 새해 첫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택해왔습니다. 한편 왕 부장은 아프리카 순방에 이어 18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과 자메이카를 방문한다고 마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왕 부장의 중남미 순방은 온두라스가 타이완과 단교하고 지난해 3월 중국과 수교하는 등 중국이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힘써온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 북부 에르빌 공항 상공에 10일 또다시 무장 드론이 출현했다고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 지역 보안 당국이 밝혔습니다. 쿠르디스탄 반테러리즘은 이날 성명에서 방공 체계가 무장 드론 한 기를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인명피해나 기관시설 손상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인 이슬람 저항군은 성명에서 자신들이 에르빌 공항 내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저항군은 지난 2월에도 이 부대를 겨냥한 무장 드론 공격에 배후를 자처했던 단체입니다. 한편 모하메드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는 지난 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 등 외국 군대의 신속하고 질서 있는 철수가 조속히 합의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알수다니 총리는 미군의 이라크 주둔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해와 대화의 과정 하에 협상을 통해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